히브리서 62번 메시지 쌍난 막대기 두 번째.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쌍난 막대기의 주의를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쌍난 막대기가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예표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체험을 할 때까지는 성막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성막의 체험에 관해 여러 그리스도인 교서들의 저서와 메시지들은 주로 제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제단으로부터 지성소로 나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참된 체험들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 동안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세 항목들은 하나의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법궤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율법의 두 비석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족은 전적으로 체험의 결핍에 기인합니다. 쌍난 막대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히브리서 9장 4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쌍난 막대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체적인 단위의 사람을 소유하셔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적어도 수백만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로 건축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구원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단체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냈고 그들은 모두 하나의 단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 홀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를 따르는 아론과 함께 며칠 후에 건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지어 광야에서 방랑했을 때라도 그들은 단체적인 사람들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길을 취하는 개별적인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일한 거처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의 뒤뜰에 하나 있고 아론의 뒤뜰에 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거처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축을 위해 중앙에 오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축되기 위해서는 인도 직분이 필요합니다. 쌍난 막대기는 이 인도 직분과 관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 동일하게 속해 있던 고라는 자신을 모세와 아론과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라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레위 자손이면 나도 그러하다. 나는 너희와 똑같다. 고라 이외에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후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다. 아마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지파가 첫째였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인도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따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민수기 16장이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거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거역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의 건축을 파괴하려는 원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쌍난 막대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축과 관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을 언급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9장을 읽을 때 그들은 쌍난 막대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의 건축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축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쌍난 막대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인 것과 은사와 행위와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에 대하여 관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백성의 건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의 유일한 단위로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이 필요하지 많은 분리된 지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무더기의 돌이 아닌 집이 필요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쌍난 막대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위치나 자격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을 위한다면 이 메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단지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입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또는 얼마나 은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건축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종교가 있고 너무 많은 인간의 관념이 있으나 거룩한 계시는 극히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쌍난 막대기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이라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건축되었느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건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에는 건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단에서 보는 것은 구속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성막의 체험은 제단으로 시작하고 법궤로 완성됩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으니 그것은 곧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율법의 비석들입니다. 제단에서 우리는 건축에 대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물두멍에서도 건축을 갖지 못합니다. 물두멍에서의 생명주는 영의 씻음은 건축을 위한 것이지만 건축 자체는 아닙니다. 물두멍으로부터 우리는 먹을 음식이 많이 있는 진설방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단지 먹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그에게 힌도를 주리라고 말한 계시록 2장 17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 우리를 힌돌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은 우리를 연락될 수 있는 돌로 변화시키며 이 변화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3장 12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먹는 것이 건축을 위한 것임을 봅니다. 그러나 진설병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건축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진설병상으로부터 우리는 등대로 나아가고 거기서 우리는 분향단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곳 어디에서도 우리는 건축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법궤를 접촉할 때 그 안에서 쌍난 막대기를 봅니다. 왜 쌍난 막대기를 제단에서 볼 수 없습니까? 만일 그것이 제단에 있었다면 당신은 법궤에 대한 어떤 체험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체험한다면 당신은 법궤 안의 기본적인 항목인 쌍난 막대기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쌍난 막대기의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가 당신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쌍난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쌍난 막대기는 부활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하며 이 생명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싹이 났습니까?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의 체험을 따라 답변하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인 살구를 열었습니까? G를 위한 야망. 최근에 한 형제는 봉사그룹에 지정된 것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봉사그룹에 넣어졌음을 들었을 때 그 그룹 안에서 그의 위치가 처음인지 나중인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가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소 실망했습니다. 그 간증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지위를 위한 야망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단지 지위를 위한 야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승진을 위한 야망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서 두 번째인 사람은 첫 번째 지위로 승진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욱이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인도하는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을 때 내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지위나 승진을 간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영적이라고 믿느냐? 너는 그들이 단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무 영적이구나.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는 여기에 없다. 지위와 승진을 위한 야망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야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하나의 단체적인 백성의 부분들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자신을 단지 모세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모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신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런 거역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라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참된 모세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지 고라일 뿐입니다. 만일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은폐되어 있었다면 아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야망적이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인도자냐? 우리 또한 인도자들이 아니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으며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습니다. 두 표적. 이 거역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은 불로 소멸된 250명의 노탕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로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 위의 노편처는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단이 단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장소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심판을 위한 장소임을 봅니다. 제단에서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요소는 심판되며 그 심판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가 심판되고 소멸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표로서 남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두 표적이 있으니 하나는 제단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법궤 안에 있습니다. 제단에 있는 표적은 천연적인 요소에 대한 심판이며 법궤 안에 있는 표적은 부활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열두 지파는 하나씩 열두 개의 죽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룻밤 동안 그분의 임재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막대기는 열두 지파의 인도자들이 단지 죽은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죽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열두 개 중 하나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이 막대기는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에 의하여 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가 먼저 심판되고 태워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지위와 승진을 위한 우리의 야망은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제단에 나아가야 하며 거기서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는 모두 노 제단에서 심판되어야 합니다. 제단에서 이 심판을 체험한 후에 우리는 물두멍과 진설병 상과 등대와 분향단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지성소 안의 법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궤에서 우리는 쌍난 막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제단 위의 노편 철은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가 심판되고 태워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 소극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에는 천연적인 어떤 것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도 직분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천연적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되고 소멸되어야 하며 그 심판은 당신에게 하나의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봉사 안에 올 때마다 당신은 제단 위에서 그 상기시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가 심판되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든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든 당신은 여전히 심판받고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분의 심판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간증을 지휘한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따금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천연적인 요소는 심판받아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간증을 주의한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천연적인 요소는 처리되고 정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달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은 발생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할수록 당신의 천연적인 사람이 심판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제단 위의 노선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표적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의 표적은 제단에 있고 하나는 법궤 안에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쌍난 막대기는 우리 영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쌍난 막대기는 권위입니다. 가령 야망에 찬 두 형제가 인도 직분을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체험을 통해 심판받고 처리되었다 합시다. 제단 위에 있는 노슨 그러하여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결과로 그는 쌍난 막대기를 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쌍난 막대기는 노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활 생명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 다툰 형제는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받지 못했습니다. 제단의 심판과 법궤 안의 쌍난 막대기를 모두 체험한 형제는 작고 오히려 총명하지 못한 것 같으므로 처리되지 않은 형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망을 초래한다. 그것은 죽은 나무 막대기의 결과이다. 나는 단지 죽은 나무 토막인데 나보다 기술도 적고 총명하지 못한 이 형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여는구나. 당신이 만일 어떤 경우를 천연적인 형제에게 가져가면 그 결과는 항상 사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막대기여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경우를 쌍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가져간다면 그 결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죽어있는 형제가 잠시 동안 그와 함께 머문다면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천연적인 형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되고 이 형제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매우 생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십니다. 교회 봉사에서 경쟁이 없음. 교회 봉사에는 경쟁이 없어야 합니다. 경쟁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 할수록 당신은 심지어 마지막이 되기 위한 자격조차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경쟁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받는 문제예요. 자아를 보유함과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요소가 태워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제단에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고 제거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백 명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경쟁할 때마다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끝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수록 당신은 더욱 적게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경쟁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자격이 없게 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외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노제단 위에서 심판받아야 할 매우 많은 천연적인 것들로 충만하다. 기꺼이 심판받으려는 사람마다 즉시 지성소 안으로 인도될 것이며 쌍난 막대기, 곧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일 때 당신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의 확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조직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찌 너희만 교회라고 주장하느냐? 우리 또한 교회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쌍난 막대기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던 반대하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은 오직 쌍난 막대기입니다. 만일 이것이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 즉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주님의 간증이라면 그것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부활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할 살구를 열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풍문이 퍼지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인쇄물들이 출판될 때마다 나는 형제들에게 그러한 풍문들과 인쇄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들에 대해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입니다.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의 확립하심입니다. 주님 앞에 놓여진 열두 막대기들 중에서 오직 하나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났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땅난 막대기가 나타날 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막대기에 싹이 날수록 더욱더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싹난 막대기입니다. 경쟁과 승진과 지위와 야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교회 봉사에는 첫째든 둘째든 어떤 순번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순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번도 없는데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 모두는 싹난 막대기를 가져야 합니다. 권위를 갖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싹을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당한 것을 하지만 거기에는 꼽힘이 없습니다. 싹을 내는 대신 당신은 죽고 꽃을 피우는 대신 당신은 다른 이들을 죽이며 열매를 맺는 대신에 당신은 당신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권위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싹난 막대기가 있고 죽은 사람이 당신을 접촉한다면 그는 소생하게 될 것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권위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권위는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확립은 우리의 싹의 남에 있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은 의미가 없지만 싹남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와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모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철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싹난 막대기를 갖는 길.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요점에 왔는데 그것은 곧 싹난 막대기를 갖는 길입니다. 싹난 막대기는 감추인 만나에 뒤이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누린다면 싹이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감추인 만나를 누린 결과가 싹난 막대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생명이 있는 싹이 날지는 당신이 얼마나 감추인 만나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추인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거룩한 본성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본성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부분으로서 감추인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의 막대기는 더욱더 싹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지위를 위하여 경쟁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 관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자양분을 주고 싹이 나게 하는 감추인 만나를 누리십시오. 당신에게 싹이 나고 있는 한 당신이 권위자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철구가 열린다면 다른 이들은 당신이 권위자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권위는 재능이나 지위가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쟁과 지위와 승진을 고려하던 것을 잊어버려야 하며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지위에 관한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감추인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을 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그로써 우리는 심지어 어두운 밤 동안에라도 싹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싹이 나고 꽃이 피며 다른 이들을 양육할 살구를 열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권위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진설병 상에서 등대에서 분향단에서 지성소 안의 법궤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러한 누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싹이 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건축하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그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천연적인 요소에 대한 심판과 우리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맺게 하는 부활 생명에 참여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